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기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지중해 도시 니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트럭 공격으로 86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무역, 테러리즘 대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뒤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분자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은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발적으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지만 그레슬리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또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질문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무슨 생각으로 미국의 최우선 적국 가운데 하나를 대변한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증언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사망과 관련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사법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류 샤오보 씨 문제 처리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적절한 언급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류 샤오보 씨의 부인이 출국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내 자국 외교시설을 압류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한 보복 여부와 조치를 다음 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르게이 랴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미 당국자들이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서 오늘 자동화기와 칼로 무장한 교환 3명이 경찰의 발포에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교환들이 발포 후 유대인들에게 성전산, 무슬림들에게는 고귀한 성역으로 불리는 성지로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려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격해 교환 3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금요 기도를 위한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로 강제 노동을 보내 이윤을 얻는다며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n the backs of their exploitation.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유엔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의 차량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비가 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해외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켜 이윤을 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세계 각국의 강제 노동 실태와 관련해 특히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financially, mak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 year on the backs of their exploited citizens working abroad. Responsible nations cannot.
설리번 부장관은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책임 있는 나라들은 이 같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송출돼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of China's lack of significant efforts to address and eliminate trafficking, China was downgraded to tier 3.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송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3등급 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특히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도 인신매매 관련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 노동과 학생들의 강제 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 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의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상원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대통령이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밤 메넨더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과 계속 거래하거나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에 영구적인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결의의 확고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나라죠.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수단에 대한 제재 영구 해제 조치를 3개월간 미루는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2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안보 과제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런 입장을 수단 정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단에 대한 제재 임시 해제 조치를 오는 10월 1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수단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는 대신 이 조치를 3개월간 연장한 겁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앞으로 3개월간 수단 정부의 노력을 살펴본 뒤 제재 영구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최근까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던 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100개에 달하는 122mm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80개의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을 수단의 한 회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맺어졌으며 북한 측에선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강명철 당시 회장이 서명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강명철은 최근 안보리의 여행 금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고태훈 등 또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수단을 드나든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북한 국적자 김성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가 수단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를 대리해 업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지난 1977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북한과 196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이 비동맹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단은 또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힘 간두르 수단 외교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상호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고 있고 고위 인사 교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어떠한 핵무기도 평화와 안전에 장애가 된다며 수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송영무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준엄한 안보 상황에서 자주 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기술 개발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이 사상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연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치를 대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일성 광장에서 주민 수십만 명을 동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연안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석단에 나온 화성 14형 개발 실무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관사람과 눈기 손길 아래서 우리 이렇게 두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대동강변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진 가운데 청년들은 김정은 찬양노래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었습니다.
화성 14형이 새긴 비행운을 다시금 또렷이 새겨놓으려는 듯 형형색색의 불꽃보라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옆에 화성 14형 개발 책임자인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당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서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부위원장은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옆에 붙은 사람이 김정식 그 당 군수공업부부장 아니었어요? 정창하 과학원장. 군수공업 담당자들인데 지난 그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이 다른 과학이 아니고 바로 이 ICBM 만드는 이 과학이었다. 이 분야였단 말이죠. 이 분야에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주장이 맞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고
9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열렸습니다. 환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한 김 위원장은 여성예술인의 꽃다발을 받아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이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별 3개인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장창하는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10일에는 평양 목남관에서 미사일 발사 축하 연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동지와 함께 목난관 연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리설주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관계자들에게 훈장과 노려경홍 칭호를 직접 수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성 14형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victory for Kim Jong-un. He solidifies his relationship.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성 14형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이 될지 몰라도 이로 인해 북한이 치를 군사적, 경제적 대가가 작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미군은 미사일 발사 나흘 뒤인 8일 B-1B 전폭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최첨단 전폭기는 강원도에서 실제로 폭탄을 사용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한국군도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다음 날인 5일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 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폴란드에서 북한의 ICM 발사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ll on all nations to confront this global threat and publicly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are consequences for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대북 원유 공급과 항공 해상 교통을 제한하고 정권 고위층에게 책임을 묻는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단동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상원에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명시한 국방 수권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 해제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방 수권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이 법안은 평화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은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래식 무기 능력과 미사일 방어, 해구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과 동맹을 북한 정권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에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약속을 되풀이해서 위반하고 있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2013년 사이버 공격 등 도발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니 영화사와 미국의 다른 개인들에게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안보와 국제경제, 미군의 안전과 국제금융체제, 국제비확산체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식량과 의복, 의료치료가 부족한 끔찍한 생활여건 아래서 강간과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의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상원 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의 사치품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의 차량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찍힌 사진에서 이 최신형 고가의 승용차가 부착된 건데요. 함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 승용차 한 대가 보입니다. 비록 차량 뒷부분만 찍혔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만든 신형 S시리즈와 동일합니다. S시리즈는 세부 모델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가장 저렴한 S550 모델이 미화 약 9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만약 가장 비싼 모델로 알려진 마이바흐 버전일 경우 이 차량의 가격은 최소 19만 달러, 각종 편의사항과 안전사항 등을 포함해 특수 제작됐을 경우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고가의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사치품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발견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S시리즈 모델을 금수품 위반의 사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총 4차례 S시리즈를 리무진 형태로 개조한 차량을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찍힌 사진에서 발견된 S시리즈는 2013년 이후 출시한 모델로 당시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차량들보다 신형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이 북한에 유입된 시점은 2013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사진에 등장한 텔레비전 한 대 역시 안보리의 사치품 금수 조치 위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해당 텔레비전은 일본의 소니사가 제조했습니다. BOA가 현재 판매 중인 소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모델은 2015년 출시된 32인치 R300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29인치 이상 텔레비전을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규정대로라면 32인치 크기의 일제 텔레비전이 북한에 유입된 건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가의 차량과 텔레비전이 중국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re are sanctions busters. Often those sanctions busters are Chinese. And we're talking not just about Mercedes and fine German cars.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돈이 연관된 곳에는 제재 파괴자들이 있고 이들은 종종 중국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가의 차량이 확인됐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도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미 의회 증언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20억 900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뉴욕타임스 신문은 사치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재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식수위생, 또 보건 등 분야에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한 재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유엔의 재난 긴급 대응 준비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식량 안보와 식수위생, 영양, 임시 거처, 보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는 긴급재난 시 식량 안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업물자를 확보해 지원하고 피해 규모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수해자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식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기계에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국제적십자사 IFRC,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함께 식수와 위생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우선 수재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이 화장실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영양 분야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 내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급성 영양실조 환자를 치료하며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수유모 5천여 명을 위한 복합 미량 영양제와 6개월에서 2살 미만 어린이 5만여 명 분량의 미량 영양소 가루 스프링클스도 준비해놓고 있으며 수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해 영양 강화식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유엔개발계획 UNDP와 국제적십자사는 임시거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는 필수 의약품과 수질정화제, 임산부 출산 관련 지원, 어린이 보건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엔은 긴급재난 발생 직후 6시간, 24시간, 72시간 내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 등과 어떻게 조율해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계획도 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은 14일 BOA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4일 오후부터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밤부터 이제 그 북부지방에 시작되는 비는 일종의 그 장마전선 때에 의한 비로 이제 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강수량은 내일 한 5에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도 이제 대부분 지역 이제 비가 올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일은 약간 남쪽으로, 그러니까 뭐 황해도라든가 저기 함경남도 남쪽 있죠? 쪽에 약간 좀 오겠고요. 그 다음에 16일 오전까지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 18일까지는 뭐 대체로 뭐 구름만 끼는 날씨 되다가 다시 또 19일부터 이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과 19일에서 23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로 적어도 138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옥 3만 채가 파괴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 16,400채가 훼손됐으며 농경지 2만 7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다가 또다시 탈출해 한국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의 은밀한 재입국과 또 재탈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며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여성은 강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처음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엔 한 동네에 살던 20대 여성 김모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해 9월 김 씨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꾀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매 순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강 씨가 이번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이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도 2012년 11월 중국 선양주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시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식 확인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은밀하게 재입북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입니다.
한국에 탈북했다가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정서이고 또 가서 또 상황을 보면 그 자유세계를 이미 맛본 그러한 멘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탈북하는 거고 이게 비극이고 그렇죠.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도 재입북과 재탈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탈북민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그 전 직업에 알맞는 맞춤형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수사당국은 강 씨에 대해 재입북과 재탈북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발적 재입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은 첫 탈북이기 때문에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남북 하나 서포터즈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 하나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1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탈북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북하나재단 한윤석 씨입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재단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눈과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편안하게 알리고자 일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기에 참여해주신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잘 활동을 해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더욱더 늘려서 2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남북 주민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제작해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지난해 1기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서포터즈 인원을 5명 더 늘리는 등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1기 참여했던 친구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식과 기억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기 친구들이 주변 동료라든가 또 후배들에게 2기를 굉장히 많이 추천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탈북민과 우리 주민 통합에 대한 좋은 인식들이 조금 조금씩 확산된다면은 언젠가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주민 통합 또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하나 서포터즈 2기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그 시작을 알리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 서포터즈 2기로 최종 선발되었기에 이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지원자 37명 가운데 면접을 거친 15명의 서포터즈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이현석 학생은 자신의 작은 활동이 통합과 통일의 밑거름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서포터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만 저희의 조그만 행동과 이렇게 마음이 한 것 이렇게 뭉친다면 아무래도 인식 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조금만 행동이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숙인 학생은 젊음의 열정과 참신한 생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면접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발걸음이지만 남북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한 동포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작년 안에 열심히 탈북민 인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1기 학생이 참여해 2기 활동을 앞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1기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동국대학교 김영문 학생입니다.
우선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정착하시면서 어떤 일 해오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경을 또 겪으셨는지 이 정도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능한 많은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행사 성격들이 전부 다 다른 거라서 가능한 많은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탈북 청년단체 우리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대현 씨도 이 발대식에 참여해 또래 남한 청년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탰습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또 모인다고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가 친구가 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고향에서 왔든지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걸 떠나서 서로가 친구가 되고 이제 앞으로도 같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로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6개월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2기 남북하나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3개 팀으로 나눠 탈북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느낀 점을 영상물로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탈북민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같이 탈북 청년들과 캠프를 가기도 하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북 청년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또 가지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보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구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은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습니다. 대낮 야외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구현한다는 영화관용 LED 화면을 상용화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지난달 충청도의 한 결혼식장에 배달된 동무 행복하시라요라는 문구의 화환이 대공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역시 더위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한국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네, 낮 최고기온이 37도, 38도에 이를 것이라는 이 소식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입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40도에 가까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 37, 8도 정도,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정도인데요. 오늘 한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어제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에 위치한 경북 영덕이었습니다.
네.
37.9도까지 올라갔고요. 대프리카 대구는 부산과 함께 35도 정도, 서울은 34.9도 기록했고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 들어서 열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또 해제가 됐습니다.
네,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이번 폭염, 가축들까지도 이제 특별히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죠?
네네. 그 털옷을 입은 가축이 더위에 지쳐 쓰러질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 경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그 폭염이 유난히 길어서 가축이 무려 14만 마리가 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폭염 상황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최악이라고 했던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가축 관리도 비상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축산 농장주들 시간마다 축사의 온도를 재고 대형 선풍기로 열기를 식히고 축사 주변에 물을 뿌려서 지열을 날리고 있답니다.
네.
이 소들 더위에 지쳐서 여물도 잘 안 먹고 있고요. 체중도 줄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농장주들이 걱정이 커지고
그렇겠네요.
있답니다.
양식장에도 폭염 피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수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역시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장 주인들이 지금 먹이를 좀 조절하면서 활동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산소도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수온이 5도나 올라서 25도 정도가 돼버린 양식장 주인들. 지난해 30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던 여수 지역의 상황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떼약 볕에 잎과 열매가 다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고 있다는데요. 지금 연그러가고 있는 사과 농장주들, 마른 잎들, 떨어진 잎들 지금 제거하면서 옆으로 그런 피해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예,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이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영화관의 영사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 초고화질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영화는 어두운 실내 영화관에서 흰색 스크린에 영상을 투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영화 스크린. 스크린 자체가 화면 자체가 빛을 내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초의 LED 스크린입니다.
네.
지난 13일 공개됐습니다. 이 극장 전용 LED 스크린인데요. 이 전문가들과 관객이 이 그 공개 행사장에 가보고 세계 영화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 그 극장의 어둠침침한 그런 공간 그리고 그 뒤에 영사기 이런 모습을 뭐 많이 떠올리는데 참 영사기 없는 영화관 쉽게 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초에 24프레임씩 흘려보내던 고전적 방식의 그 아날로그 영사기는 이미 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골동품 기기입니다. 뭐 지금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디지털 방식의 영사기로 초고화질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서 관객들을 모으고 또 영화를 보게 하는데요.
예.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한 세계 최초의 LED 스크린 영화관이 오늘부터는 또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이 달라진 초고화질, 색상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영화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기술을 한국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이고요.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96개의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패널 입자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영상을 표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의 기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V에서 일반 화면과 또 LED 화면, 또 HD급 뭐 화면, 뭐 UHD 화질 뭐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영화관의 초대형 그 스크린을 LED급으로 보면 정말 화질이 다르겠군요.
네,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뭐 하나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라든지 불꽃, 작은 먼지 하나도 지금 살아 날아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고요. 그 화면의 심도가 아주 깊어가지고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는 듯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영화 감독은 놀랍고 기가 막히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두운 영화관에서가 아니라 밝은 대낮 풍경, 해 뜨는 장면, 정말 그냥 실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눈부신 느낌을 준다. 이런 표현도 좀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이 스크린이 공개된 곳이 바로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새로운 건물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롯데시네마 영화관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 영화관 스크린의 10%인 2만 개 정도를 장악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어느 결혼식장에 등장했다는 동무 행복하시라요. 이 북한식 사투리인데 화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문구도 그렇고요. 화환을 보낸 사람의 이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쓰였던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네.
결혼식에 참석한 한 화객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자리에 경찰관도 또 화객으로 있었는데 급히 이 화환을 치웠을 정도로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문제 화환에 대해서 대공수사가 진행될 정도였다는데요. 사실 이게 결혼하는 친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신랑 친구가 보낸 장난이었는데
예.
어쨌거나 이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범칙금이 물려진 화환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 동무 행복하시라요 이 문구의 화환이 아니고요.
예.
사실 그 옆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결혼이 먼저다 이렇게 된 화환이었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재밌는 소식이기도 하고 참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뉴스에 등장할 만큼 잠깐입니다만 문제가 됐네요.
네네. 이게 지난달 그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장난스럽게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려던 신랑 하객이 두 개의 화환을 결혼식장에 보낸 겁니다. 한국의 결혼식장에 보면은 뭐 지인이라든지 좀 유명 인사들이 화환을 보내서 질비하게 쭉 세워놓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하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쓰고 큰 리본에 반대쪽에다가 동무 행복하시라요 이렇게 써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그 대선 때의 어떤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결혼이 먼저다 이렇게 문구를 써서 화환을 보낸 겁니다.
예.
뭐 신랑 신부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실 하객들도 그 정도면 재미있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하객으로 참석했던 동네 어르신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보고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는 소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친구의 장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요. 대통령이 아니면서 대통령 명의를 썼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겁니다. 광명을 사칭했다는 것이죠.
예.
범칙금이 8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은 미화로 한 70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공직 자격이 없으면서 그 이름 사칭하는 거 법 위반한 행위라면서 장난치면 안 된다. 이렇게 경찰에 강조를 했답니다.
8만 원 정도면 축의금을 한 번 더 낸 셈이 됐네요. 장난을 치다가.
그렇네요.
예.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일호의 이행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과 유럽연합, 서방 5개국이 서명한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모든 당사자가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펠트만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의안의 다른 조항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펠트만 사무차장은 이란이 1월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해에도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일호는 이란의 무기 이전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펠트만 사무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북인도양에서 프랑스 해군이 나포한 무기는 분석 결과 이란산으로 나타났고 또 이란에서 선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관련해 이란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들로 가득하며 이란 정부의 유엔 결의안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무기 수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불법 조달 등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결의안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입국이 금지된 특정 인물이 여러 나라를 공개적으로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일호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결의안을 무시하는 이란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일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 이란의 결의안 위반을 돕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 사실을 주지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